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를 통한 믿음의 교훈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 익숙해진 것이 있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하였는데 바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바로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대적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서로 방해를 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 드는 것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까? 직분을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은 서로가 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를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영이 몸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이슬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렀을 때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걸 알고서는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하는 자,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하는 자, 그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알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도 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또 하게 하는 이유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나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 명령과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서로에게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이 바로의 이 말은 모세와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불씨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의 의도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을 내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뭐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냥 두었을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울 것 같으면은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의 간교함이 말씀을 왜곡함에 있고 거짓말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인 모세를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벌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면서 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힘들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벌받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지도자 모세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백성들의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의 간교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의도하는 바가 사탄의 간교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를 이간시키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간교함이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바로의 간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탄의 간교함은 거짓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심어서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늑대와 소년 이야기 아시죠? 현대판 버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치고 싶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짓말이 속은 줄 알고 이제 혼을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더 거짓말 해봐라.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소년이 그 말을 듣고도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심심하던 차에 비행기가 몇 대인가 생겨 이제 세어보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넉 대의 비행기가 지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비행기 넉 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놈이 또 거짓말하네. 비행기 늑대를 늑대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소년에게 와가지고 직상이 두들겨 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버전입니다.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죠. 그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은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요 참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보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시키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해야만 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거짓말이라는 이제 글입니다. 타산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년 동안 기양사를 하면서 두 아들에게 참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는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남긴 그 편지가 다산 선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록 고관대작이라도 그가 한 말을 공평하게 검토해 보면은 열 마디 중 일곱 마디가 거짓말이더라. 당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출세를 위해 물불을 안 갖는 인간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두 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하고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분열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인 지도자 모세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합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